마태복음 23장은 칠화, 예수님께서 일곱 가지 화에 대해서 선언하신 내용입니다. 어제 아침에 여섯 가지 화에 대해서 말씀했고요. 오늘이 마지막 일곱 번째 화인데 바로 선지자들을 죽인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죽일 것이라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해서 주님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9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랬어요. 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다는 아니죠. 그러나 그 중에 외식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르고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기는 하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기준을 세워놓고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종교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외식한다,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셨고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지고 그 다음에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면서 자 선지자들 의인들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꾸민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선지자가 되고 의인이 되는 게 아니란 말씀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자기 조상들의 무덤 그리고 비석을 꾸미고 이렇게 하면서 30절에 말하기를 만약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 하였으리라 라고 장담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만약 그때 우리가 거기 있었더라면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선지자를 죽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실제는 예수님을 얼마나 죽이려고 그냥 모함하고 말로 시험에 빠지게 하고 올무에 빠지게 하려고 했습니까? 지금까지 22장에 보면 21장과 22장에 많은 그런 논쟁을 했습니다. 권위 논쟁을 했습니다. 부활 논쟁, 계명 논쟁, 또 메시아 논쟁, 또 그런 논쟁들을 쭉 하면서 세금 논쟁 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올무에 빠지게 그냥 사두개인, 바리새인, 제사장, 또 서기관 할 것 없이 이렇게 그냥 총동원화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자기들의 생각은 하지 않고 만약 우리가 그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렇게 선지자를 죽이는데 앞장서지 않았을 거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은 우리 자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딱 걸렸다 말을 책 잡아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 보면서 야 참 악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같으면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게 아니라 마치 딱 걸렸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 허물을 막 이렇게 이제 퍼뜨리거나 아니면은 들춰내거나 하는 것은 이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이 허물을 덮어주지 않고 딱 걸렸다라고 그것을 책잡아서 올무에 걸린 것처럼 이렇게 해버린다면 우리 또한 이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경고의 메시지죠. 이 일곱 가지 화는 꼭 그들에게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뭐 6절 11절에 보면 이 기록된 말씀들은 우리에게 본보기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본보기로 주신 말씀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말씀뿐만 아니라 신약에 기록된 그 모든 말씀들은 우리 이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본보기로 주신 말씀들이에요. 아, 이거 보고 타산지석 삼으라는 거죠. 아, 이거 보고 우리의 삶을 비춰보고 우리가 올바르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 거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된 말씀으로 내가 받으면 우리는 회개가 나올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괘씸하게 생각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찌를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화를 면할 수도 있고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그 화를 피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석을 만들고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가꾸면서 그렇게 말을 하지만 결국은 그들은 그런 심판을 면할 수밖에 피할 수밖에 피할 피하지 못한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것을 이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죽으면서 죽기 전에 설교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 51절 52절 말씀 가운데 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자,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라 애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그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인 것처럼 바로 너희도 이와 같이 선지자로 보낸 또 제자들, 그리고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그 아들까지 이제 죽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그 말씀을 스데반을 통하여서 해주고 있습니다. 불의에 맞선 선지자들의 길을 가고 타협없는 의인의 삶을 살아야지 그냥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이렇게 가꾼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다. 불의에 맞서서 선지자들의 길을 가고 또한 타협 없는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선으로는 끝까지 위인 행세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뭘 보십니까? 중심을 보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아, 옛날 그 사람들만 이렇게 핍박하고 죽인 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그들처럼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33절에 보면 아주 독설을 내뱉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이 입에서 그런 말이, 아, 예수님 입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이렇게 할 정도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렇게 하고는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분명 마태복음 3장 7절에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이렇게 자식들하고 그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세례 요한도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올려면 회개하고 와라. 세례 받으려면 회개하고 와라. 어찌하여 너희가 회개도 하지 않고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고 하느냐 하고,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미 들었습니다. 그때 이미 그들은 회개하고 와야 마땅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또 한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도 회개하지 않아 예수님께 또 책망을 받는다는 것은 이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결론은 지옥 심판밖에 없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독사의 자식들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의 입에서, 세례 요한의 입에서 그렇게 엄청난 독설이 나왔습니다. 그 독사의 새끼들이 우리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주님의 자녀들. 우리는 뱀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사탄의 종노릇을 하는, 사탄을 기쁘게 하는 자녀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주님의 자녀로. 그래서 3대 동일 신앙을 심어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고 자랐어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이 독사의 자식들로 점점 빠져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이 그만큼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독사의 자식들로 살아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양육하고, 그리고 말씀을 보고 듣고 가르치고 해서 신명기 6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앉았을 때든지 길에 있다든지 누웠을 때든지 어느 때든지 그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고 암송하게 하고, 그래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도의 인내는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하고 마지막 죽을 때 그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되다라는 선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이 복되려면 우리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 믿음은 항상 도전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통하여서 마귀를 통하여서 계속 우리 믿음을 도전시킵니다.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도전시켜요. 그때 우리는 끝까지 지킬 수 있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 앞에 나아가고 가르치고 훈련하고 또 교훈하고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 이 악한 세상에 물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 심판, 이 독서를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우리 자녀들, 우리 온 3대 동일신앙, 우리 온 가족들이 이 진노의 메시지를 듣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면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돼야 되지. 아니,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하는데 나중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런 책망받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리라 이런 칭찬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께 칭찬받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제 3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그랬어요. 여기서는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그랬지만 누가복음 11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라고 하세요. 선지자와 사도. 선지자는 구약 시대 때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들. 사도들은 신약 시대 때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들. 그 말은 자, 말씀을 끊임없이 보냈다라는 그 말씀이죠. 구약 시대 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신약 시대 때는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 보냈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내서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또 박해하리라. 말씀을 보냈는데 박해하고 죽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도 순교를 다 당했습니다. 제자들이 다 박해를 받았고 예수님도 순교 이렇게 박해받고 죽임 당한 것처럼 제자들도 선지자들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더러는 그렇게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 지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누가요? 너희가 그렇다. 너희가 그럴 것이다. 옛날에도 그랬는데 지금도 그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옛날 이야기하는 거예요. 35절.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 아벨의 피는 창세기 4장 가인에게 죽임당한 아벨을 말하는 거예요. 첫 순교자였죠.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라의 아들 사가라. 예, 스가라를 말합니다. 여호야다의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스가라를 말하는데 그때의 이 스가라를 죽인 여기서는 사가라라고 하는데 원래 스가라입니다. 스가라를 죽인 왕이 누구냐면 요아스였습니다. 요아스가 어떤 사람이냐면 그 할머니 아달랴가 아달랴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어요. 남쪽에 시져와가지고 자기 손자들을 싹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 사람. 그때 겨우 그 한 살짜리 겨우 이 피부치가 살아났는데 그게 요아스입니다. 그 요아스를 누가 살렸냐면 그 고모부 대제사장이었던 여야다, 고모 여세바가 살렸어요. 이 부부가 살려서 성전 안에서 6년 동안 키우고 7년째에 왕으로 기름부어 세우고 아달랴를 쫓아내고 왕으로 세웠던 사람이 여야다와 여세바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의 입장에서, 요아스 왕의 입장에서 얼마나 은인입니까? 그런데 나중에 그 은인 여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예,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꾸 이제 잘못된 친구들의 말을 따라서 잘못되게 행하니까 그 아들 여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이제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막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그를 죽여버립니다. 이 이야기가 역대하 4장 20절에서 22절인데 한번 잠깐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21절 무리가 함께 깨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22절 요아스 왕이 이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배은망덕합니까? 자기를 살리고 왕으로 세우고 그렇게 했던 그 아들, 그 사람의 그 아들을 돌로 쳐 죽이다니요. 조금 옳은 말 했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라고 옳은 말 했다고 돌로 쳐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요아스는 신하들에게 암살당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아스를 생각하면 처음에는 여호야다가 살았을 때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멘토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사가랴가 바른 말 하니까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자,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여기서는 바가랴 나오는데 여호야다를 말합니다. 사가랴, 스가랴를 말합니다. 스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랬어요.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말은 이 인류의 죄를 용서하러 오신 메시아를 죽인 이 세대 사람들의 죄가 그렇게 배은망덕한 요아스 시대 사람들보다 더 나쁘다. 만약에 이게 이 반역의 절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하면 얼마나 배은망덕합니까? 그런데 너희가 그에 못지않다. 그래서 이 세대 사람들에게 돌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잔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라는 일이 몇 번이 되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암탉이 제 새끼를 모은 같이 우리 주님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사도들을 통해서 모으려고 했는데 받지 않으셨던 거예요. 요한복음 1장 시작할 때에 빛이 왔을 때 그 빛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 빛을 배척하고 영접하지 아니했다.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자녀된 권세를 주시지만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이 38절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는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도전을 받고 우리 끝까지 우리의 믿음이 이런 패역한 믿음 정말 이 배은망덕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9절에 주님은 탄식에 가까운 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미 마태복음 21장 9절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일성하실 때에 그들은 시편 118편 25절 26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찬송을 했습니다. 한번 21장 9절 말씀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21장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것은 시편 118편 25절 26절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이 호산나 하며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하고 그렇게 외쳤던 메시아를 환영하는 그 노래를 부르면서 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했는데 다시 이제 너희가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냐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다시 재림하실 때 아마 이 찬양을 하게 될 텐데 그때는 처음 21장 9절에 기쁜 마음으로 했던 것과는 다르게 그것은 찬송이 아니라 뒤늦은 후회와 탄식의 소리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탄식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그건 탄식의 소리가 될 것이다. 후회하는 소리가 될 것이다.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았을까? 우리가 그때 조금 더 믿음으로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조금 더 주님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신앙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탄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참 다행스럽게 아직 우리는 그 시간까지 오지 않았어요. 아직 우리에게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때요, 우리가 깨어있을 때가 지금 되었습니다. 그러니 아직 이 탄식의 때가 이르기 전에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이 감사하죠.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우리가 그 탄식의 때에 이르기 전에 우리가 깨어있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독사의 새끼들로 사는 삶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자녀로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제 그래서 계속 말씀이 예수님의 그 한 주간의 그 고난 앞에 있는 그 말씀들도 지금 계속 꾸려가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받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또 이 세상에 있을까요? 이건 역사는 계속해서 돌아갑니다. 또 돌고 돕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오늘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모습을 발견하고 주님이 경고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깨어 있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책망받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칭찬받는 삶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와 우리 자녀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